자, 오늘 2020년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동시에 오늘로 한 달간 해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한 달간 많이 생각이 나고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공동체 모임에서 또 신방을 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곤 했던 그런 한 달간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달은 어떠셨는지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아야 세상의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달간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대로 잘 하고 싶은데 안 돼서 늘 실망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 필요하다는 것을 또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염려를 극복하는 마지막 방법, 선한 것들을 생각하기. 선한 것들을 생각하기입니다. 잘 아시듯 염려는 나쁜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언제나 안 좋은 것들을 떠올리게 하죠. 앞으로 최악의 상황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염려는 우리 귀에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좋은 염려라는 것은 없죠. 뭐 예를 들어 건강이 완전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 세상이 막 살만해지는 거 아니야? 갑자기 날씬해지고 막 그러면 큰일인데? 정말 큰일이네요. 네. 이런 좋은 염려는 없습니다. 염려는 죄다 최악의 상상들이죠. 뭐 옆구리가 아픈데 이거 혹시 암이 아닐까? 통 전화를 안 받는데 무슨 사고가 난게 아니야? 교회에 오라 그러는데 괜히 현장 예배 갔다가 코로나에 걸리는 거 아니야? 염려가 가득한 사람들의 생각은 늘 부정적입니다. 어둡습니다. 그리고 매우 자발적으로 서서히 그 침울한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죠. 종교개혁을 하던 당시에 반대파들의 협박과 위협에 큰 두려움과 염려를 경험했던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염려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가 내 생각과 마음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 염려를 하지만 이 염려는 절대 해결책을 주지 못합니다. 더 과감하게 말하자면 염려는 사탄의 것입니다. 사탄의 무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근원입니다. 염려는 이 사탄에게서 나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감정인 것이죠. 그렇다면 반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상황은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완전히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이 상황과 문제 속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로, 기도에 손을 들면 이기는 승리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 가운데, 염려 가운데 우리가 붙들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순간에도 이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분께 우리가 문제를 맡기며 이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를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인도하심이 주는 좋은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 같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표준 새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이 될 만한 것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염려가 아니라 염려 때문에 작아 보이는, 염려 때문에 나에게 과소평가되고 있는 좋은 것들을 골똘히 생각하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이 원어는 로기조마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로기조마이, 여기서 로직, 논리적이다 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즉 바울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명료하고 논리적인 생각으로 염려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일으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지 말고 명료하게 논리적으로 사실을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상황에서 사실, 팩트는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생겨났다. 이 일이 그래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다. 지금 내가 아는 전부는 이 일을 위해 계속 누군가 또 우리 자신이 애쓰는 상황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화하고 누구를 만나서 울기 이전에 일어난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것을 명료하게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이 내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나는 나에게 지금 일어난 문제와 그로 인한 두려움의 그루터기를 뽑아낼 수는 없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부탁하면 그분이 모든 것들을 맡아주신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인 우리의 명료하고 논리적인 염려 처리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또 다른 바울의 권면이 이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나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생각의 수갑을 채워 예수 그리스도께 끌고 가라. 생각의 수갑을 채워 예수 그리스도께 끌고 가라. 예수님, 이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내가 준 생각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에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간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몰아내신 것처럼 오늘 염려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또한 연이어 듣게 될 것입니다. 사탄아, 그에게서 나오라. 염려와 두려움아, 그에게서 당장 나오라.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아니고 두려움을 주입하고 모든 최악의 상황을 불어넣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집을 지으려는 사탄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파괴하시는 능력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들이 또한 새롭게 떠오르게 됩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너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는 우리가 듣고 암송했던 약속의 말씀들이 풍선처럼 떠올라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타고 우리 귀에 약한 바람처럼 하지만 끊임없이 불어오는 이 염려, 사탄의 거짓말에 우리는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하고 부풀리고자 하는 그런 충동에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다만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방식이 논리적인가 생각해보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논리적인 방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방식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13살짜리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13년 동안 55번이라는 엄청난 많은 수술을 받고 약 1000일을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그 소녀의 어머니는 다른 엄마들처럼 학교에서 애들한테 나오는 뭐 점심이 맛있느니 맛이 없느니 뭐 애들 파자마 파티가 어떻다든지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대신에 백혈구나 스텐스 시술 같은 그러한 말들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그런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의사에게서 새롭게 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는 이 딸 아이에게 뇌출혈 발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여러 의사에게 10번도 더 듣다 보니 뇌리에 박혀서 이 엄마의 머릿속은 온통 뇌출혈 발작이었고 마치 정신적인 불구가 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읽게 됩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는 이 말씀을 읽고도 이 엄마의 마음은 진정이 되지 못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딸이 당하는 고통, 지금 설상가상으로 딸에게 생긴 또 다른 병명으로 하나님, 저는 더 큰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며 말씀을 읽어나가던 중 이번에는 오늘 본문인 8절의 말씀으로 이 엄마는 답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 중 무엇에든지 참된 것을 찾으십시오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엄마는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에 참된 것은 무엇일까 조용히 돌아봤더니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나에게 참된 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 다음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이 항목에서는 바로 병실 바깥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비록 환자이지만 우리 서로의 존재를 기뻐한다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하는 이 말씀에서는 이 딸 아이 말고 다른 두 아이들이 일상적인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이 엄마는 또한 생각해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하는 이 부분에서는 세 아이들 모두 웃으며 뛰노는 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순결한 계획들을 또한 찾아볼 수 있게 되고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에서는 아픈 딸이 밤에 편안히 잠든 모습을 보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내고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에서는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한 팀이 되어서 지칠 줄 모르고 우리 아이를 돌보아 주는 것이 또한 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또 덕이 되고에서는 기적이 이제 딸 아이에게 펼쳐지는 것을 보고자 소망하는 것이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덕의 동목이라고 또한 여기고 칭찬할 만한 것에서는 여전히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기의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골똘히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에 이 엄마는 방금 떠올린 사실들을 그저 단순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품었더니 이 뇌출혈 발작이라는 무서운 말이 그때부터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무서운 병명도 자기 삶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기쁨들을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것이구나 하고 간증을 했다고 이 책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엄마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바울의 가르침의 말씀대로 해보았더니 염려가 점점 무기력화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풍성한 복을 생각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다. 그것은 진정한 그리고 예기치 못한 기적이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이 책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지막 글은 이렇습니다. 나는 경외감을 가지고 조용히 이 상황을 지켜보았다. 모든 게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쉽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낀 때는 내가 가장 힘들 때였다. 그리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또한 주신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며 시작되는 이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의 마무리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늘 그렇듯이 마지막에 언제나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들, 결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고 있죠.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염려가 있고 또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렵지만 그 안에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경건하고 어떤 것이 옳고 무엇이 정결한 생각이고 어떠한 것이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과 무슨 기림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것들을 여전히 주셨는지를 찾고 생각하면서 염려 가운데서도 주님의 열매들을 맺어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권면을 따르고 싶죠. 그래서 우리도 엄숙하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 오늘부터 아이들이 내 속을 긁어도, 남편이 내 자존심을 긁어도, 김집사가 날씬한 모습으로 나를 화나게 할지라도 오직 나는 참되고 경건하고 올바르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꼭 생각해낼 거야. 꼭 해봐야지 하며 우리는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처럼 실행하려다가 오히려 포기하기 쉽상입니다. 아, 역시 안 돼. 역시 어렵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덟 가지의 덕을 막 삶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 여덟 가지가 뭐였는지 하고 그것조차 기억이 안 나 어려움에 우리가 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 속에서도 이 여덟 가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덟 가지 항목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늘 점검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굉장히 단순하고 또한 명료하게 예수님께 붙어있는데 애쓰면 이러한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들려주셨던 그 요한복음 15장의 비유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유 가운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가지들이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아, 내가 최고의 포도 열매를 한번 맺어볼 테야.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한번 내가 만들어봐야겠어 하고 가지가 땀을 흘린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시고 비료와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포도나무인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 포도나무의 원줄기이신 그리스도께 잘 붙어있는 것을 통해 열매 맺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그냥 붙어있는 그 한 가지를 충실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농부와 포도나무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자기 자신을 탓하며 무능하다고 자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입니다. 가지는 아예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가지의 본분을 망각하거나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지는 그저 나무에 잘 붙어있지 못했다는 것에 조금 더 반성하고 또한 회개하고 그렇게 가지에 잘 붙어있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것이죠. 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잘 붙어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집니다. 오늘 여덟 가지의 덕목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께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만 붙어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주일에만 좀 세게 붙어 있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겠죠. 가지는 매일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참되고 경건하고 올바르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명예롭고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이 가지인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의 뜨거운 햇볕이 이 시대를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받는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는 대신 사랑과 은혜의 열매들을, 평안의 열매들을 또한 맺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가운데 맺혀진 이 열매를 보고 놀라서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겠죠.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어떻게 다스리고 극복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가 묻히는가가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한 네 가지를 한 달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기, 영어로는 celebrate. 둘째,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기, ask. 셋째,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기, leave. 넷째, 선한 것들을 생각하기, meditate. 이 영어의 첫 글자만 따면 calm, calm입니다. calm은 고요함, 잠잠함이라는 의미죠. 염려가 올 때 요동치고 번민하며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대신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그 큰 일을 보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하며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리며 잠잠하게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곡의 찬송가에 얽힌 이야기를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공한 변호사이자 장로교회의 장로였던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시카고 대화재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1873년에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고 이 호레이쇼는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함께 가족과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2월 2일 그는 아내로부터 한 통의 전보를 받게 됩니다. 그 전보의 내용은 홀로 살아남았음이라는 아주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아내와 아이들이 탔던 배가 영국 여객선과 부딪혀서 바다에 가라앉게 되었는데 딸 넷이 그 사고로 죽고 아내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데리러 영국으로 곧장 떠났습니다. 그 영국으로 떠나는 길 가운데에서 슬픔과 두려움, 염려로 미어지는 가슴을 안고 배 안에서 쓴 시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잘 아는 찬송가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눈보다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예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심을 믿고 우리 주님과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